시 가운데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없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오두막에 살면서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다. 이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16절에서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배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일평생의 즐거운 시간은 딱 4주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딱 4주밖에 없겠습니까? 나폴레옹 유명한 분이지만은 행복한 날은 고작 6일뿐이었다. 이분이 훌륭한 장수지만 그 당시에 여러 땅을 세계를 지배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아마 인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 기간은 딱 6일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일만 감사한 건 아니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싹 비울 수만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감사가 오는 것이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사람이 다 욕심은 있어요. 욕만 있습니다. 엄선 없죠. 그러나 그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의 딸은 부정이요, 탐욕의 친구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이 탐욕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따르고 탐욕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탐욕과 행복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만 버리면, 욕심만 버리면 행복하고 행복이 오는 것이고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꼴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과 물질로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0절 말씀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정해 주셨고 우리를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감사 생활 세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마음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술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고, 이런 마음에 있던 그 감사가 우리 입으로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표현이 되어야 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뭐 내 마음 알겠지? 그러고 표현을 안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표현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표현이 많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시면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잘 됐다 박수 치는 사람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집을 잡고 입을 비쭉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요, 이 고소고발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1등은 좋은데 이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보다도 70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특히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댓글 문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주 끌어내리고, 네, 이런 모습, 이 좋은 것이 아니죠. 1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세 번째 단계가 본문에 보면 생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가 없어요.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가 많고, 이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굳게 서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그 순환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의 나됨에 사실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나 또 집안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은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이 정말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 범사에 감사한다. 이건 굉장한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현재의 모습에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돈을 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더 건강 주시지 조금만 더 잘생기게 해주시지 계속해서 이 조금만 더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피부도요 좋아지고 예, 좀 예, 원래 태생이 좀 못생겨도 은혜의 빛이 나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젊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그런데요 쓸데없이 얼굴에 천불 이천불 돈 들이지 마시고 감사하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 한국에 갔다 올 때 얼굴에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갈 때 모습하고 올 때 모습하고 조금씩 뭔가 달라요. 어떤 분은요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와요.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젊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4절에 어리석은 말을 그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그런 사람보다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은 감사는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인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사할 때는 예물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함께 물질도 드렸습니다. 물질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토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창고에 채워주신다. 이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는 어카운트에 돈이 불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청소부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남의 세탁소 가서 세탁 일을 하면서 큰 건이 벌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이분이 졸업을 합니다. 그 대표 연설, 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대표 연설을 하잖아요. 이 윌슨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오늘의 이 영광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르친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죽어라 공부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오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은혜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프린스턴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학장까지 되고 그리고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28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바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대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의 제사, 찬미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면 감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바울의 입술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에도 찬미에도 기적을 동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헨리 박사는요, 감사가 뭐냐?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해독제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방부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힘이 있다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 다시 보면 어리석은 말을 그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과 불평은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졌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쪽 다리는 잃었지만 내 목숨을 건져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특히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갔어요. 가기는 좋지만은 거기서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애들을 잡아먹을지 모르잖아요. 털 염려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참 걱정하는 일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식인종들이 동네 식인종들이 때로 몰려와서 선교사 가족을 다 잡아먹겠다고 모여들었어요. 판단을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야 이거 한번 강하게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한쪽 다리를 콱 잘라서 던져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다리를 잘라서 저렇게 던지냐, 두려움이 없냐. 결론이 뭐냐 하면 선교사가 믿는 예수 우리도 믿자. 그래가지고 추장이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자른 다리는 어족이었거든요. 고무다리였습니다. 전에 잘랐던 그 다리였어요. 그래서 추장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인종들과 물론 자기 가족들도 살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간에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간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